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불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것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우린 지난 시간에 그의 재림 예수 심판하러 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묘사들을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14절 이하에 그가 이한 검으로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리며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그 심판에 대한 묘사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한 검이 입에서 나온다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하늘에 군대들과 함께 임하시지만 그 원수들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이 13절에도 그가 핏불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였고 또 이 대적들을 치며 격파하며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들을 심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가 전투를 생각할 때 전쟁의 승리와 패배는 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힘을 가지느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힘을 가집니다 거짓된 것은 힘을 가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성경이 우리를 권면하며 우리에게 확인시키려고 하는 게 뭐냐면 세상의 헛된 것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함에 여러분을 붙들어 매라는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진리만이 영원하며 영원한 것만이 힘을 가집니다 거짓된 것은 진리가 나타날 때 자기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재림주로 심판자로 오셔서 하시는 심판의 그 근거와 기준과 힘이 뭐냐 할 때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오 통치자이시라는 이 진리로 인하여 그의 심판권을 행사하며 그의 대적들을 격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늘 그 말하자면 미혹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또는 놀랍게 그 적들을 심판하시며 그의 백성들을 구하는가 하는 것이 무슨 드라마틱하게 자꾸 기대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아예 분명한 다른 무엇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덧붙일 필요가 없고 재주를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힘이 어디 있느냐? 진리된 것에 있습니다. 진리의 진리됨은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영원한 것으로 확인합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 동안은 거짓된 것이 헛된 것들이 그 속이고 잠시 힘을 얻은 것으로 미혹하는 일이 있는 것이 신앙의 현실이요 이 세상의 환경입니다 여기에 속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철장으로 저희를 다스린다. 이건 이제 같은 심판의 내용을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는 그 진리의 심판을 여러 다른 모양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철장으로 다스린다. 예수님의 심판권의 이제 절대성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심판에 대한 묘사입니다. 같은 계시록 2장에도 이렇게 이미 이 묘사가 등장했었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말미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 그 묘사가 나왔었죠. 질그릇을 깨뜨리는 철장, 그러니까 철몽둥이로, 쇠몽둥이로 질그릇을 깬 것 같이 이렇게 완전한 심판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에 가보시겠습니까? 성경이 이 묘사를 얼마나 즐겨 썼는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편 9절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 앞에 7절부터 보시면 분명하죠.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심판의 권세와 그 심판권으로 인한 그 심판의 철저함을 묘사한 것입니다. 우리 다시 돌아와서 계시록 12장에도 다시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권을 이미 여러 국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묘사는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것은 그 뭐 무엇을 상징하는지 분명하죠. 포도를 으깨어 그 포도의 즙이 붉은 즙이 나오는 것이 어떻게 그 원수들을 그 진멸하는 처참한 모습인가를 그 사용한 것이죠. 이것은 말하자면 심판의 완전성, 뭐 다 그 평행구로 처음에 나오는 이한 검으로 치는 거나 철장으로 깨뜨리는 거나 포도주 틀을 밟는 거나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여러 묘사로서 이제 반복되는 것이죠. 이사야 63장 이미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43페이지 이사야 63장 1절부터 봅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냐?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여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째 네 의복이 붉으면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질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하고 그들의 선열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모습이 여기 이미 이사야 63장에 이렇게 일찍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삼중적으로 반복 묘사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완전성, 절대성, 필연성들이 그 대적이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없이 그리고 남김없이 철저히 받을 것이냐에 집중되어 있고 무엇은 없냐 하면 둘이 싸우는 모습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우리 앞에 보면 앞에 보기 전에 17절 이하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이런 고기를 먹으라. 이미 패배하여 시체가 될 대적들의 모습이 17절부터 나오고 둘 사이에 전투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실제적인 권세를 가지고 대등하게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반대하는 죄악됨과 거스르는 의지를 발동할 수는 있으나 결단코 대등한 세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저 대적들 사이의 전쟁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적대적인 사이이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대등한 전투가 발생한다는 개념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래서 14절에 있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군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시며 심판하러 오실 때 이미 분명한 승리를 이미 소유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겁니다. 약속된 승리의 장면을 향하여 오고 있지 전투를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고 있거나 예수님의 전투에 참여하거나 전투의 결과에 따라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미 적들은 약속된 패배가 시간적으로 결정이 나는 거에 불과하고 패배는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태초에 결정되어 있는 셈이니까 승리를 위하여 승리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는 어디에 있죠? 신자의 승리는 그가 신앙을 지키고 있는 한 언제나 승리자입니다. 신앙을 놓치면 승리의 자리에서 글쎄요 미끄러진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승리를 즐기지는 못하는 자리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을 잃을 때 승리의 기쁨을 놓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분발케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이 신자의 빼앗길 수 없는 승리를 확보케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늘 구해야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 장면에서 사도 요한이 그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이 전쟁이 없다라는 사실과 이 싸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즉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대적을 물리치는 일을 성도들이 세상의 지상 천국을 세우기 위하여 책임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신앙을 지키는 싸움뿐입니다. 그 결정적인 모든 원수를 패배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 세상은 어쨌든 그 대적들이 자기네가 승리자이고 주인인 것 같이 거짓된 힘을 빌어 큰 소리를 치고 있고 우리가 몰려 있고 세상의 분위기에서 우리가 몰려 있고 우리가 지는 자 같이 보일 것입니다. 아,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 우리 조찬 때 그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또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지상 천국을 만들려는 하나님의 통치가 정치적으로 확보되는 것을 요구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마치 이 세상에 신자들이 거꾸로 새빵살이를 하는 형국이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내가 뭐 하장노님이라고 이름은 밝힐 수가 없는데 아니 우리가 주인이고 세상이 우리한테 새빵 드는 거 아닙니까? 라는 무식한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이 세상은 어쨌든 사단을 가르쳐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고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친히 그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내게 절하면 만국을 다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세상은 어쨌든 그의 죄악된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악의 세력 하에 있습니다. 그 속에 예수님께서 오시사 죄인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속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멸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다 불에 녹아 없어지고 간데 없고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장소로 우리가 새 나라를 부여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자기가 속한 나라와 시대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도록도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개인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의 일이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세력이 되어 일반 이 세상의 정치나 경제나 무슨 문화나 세상 질서를 압도하고 장악하고 무릎 꿇리려고 하는 심판권에 대한 행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홀로 그가 다시 오실 때에야 최종적으로 그리고 끝장을 내시는 심판을 그때야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오직 우리 개인의 신앙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그 진리와 생명됨에 나를 붙들어 매는 싸움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돔 고모라를 멸하러 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인 10명 있으면 소돔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였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왕을 위하여 무슨 귀족을 위하여 통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려거나 저들이 뭐 어떻게 변해야 된다는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신자의 책임이 있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무슨 정치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신자가 자기 책임을 정치가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우리 이 나라의 미래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달려있지 않고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시청 앞에 가서 하지 마시고 골방에서 해주십시오. 저렇게 모이는 것은 그것은 국민으로서는 모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기 마지막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성도들이 군사로 따라오지 않고 뭘로 따라온다고요?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승리를 이제 부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여기 마지막 승리에 초대받고 있는 장면이지 그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끼어든 병사가 아니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는 바와 같은 그것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더라. 그 옷과 다리에 이 이름이 써 있습니다. 다리에 이름이 썼다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이 문제와 연결되어 보입니다.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한데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 심판권에 대한 그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두에도 얘기한 바와 같이 왜 예수님이 대적들을 심판하시며 이길 수 있습니까? 무슨 힘으로 이긴다고요? 하나님만이 홀로 진리시며 생명이시며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말씀이 가지는 힘이 뭡니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심판권이 어디서 나오냐? 그만이 홀로 하나님이신 탓입니다. 그래서 그의 심판권의 근거가 그가 하나님이신 탓이요. 그 옷은 13절에 있는 핏불인 옷을 입은 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핏불인 옷에 만왕의 왕의 만주의 주입니다. 심판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이시듯이 구원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대적을 기필코 심판하고 진멸할 수밖에 없듯이 그가 약속하고 은혜를 베풀고 구원한 그의 백성들을 필연적으로 기필코 구원하여 완성하고 영광의 자리에 세울 겁니다. 어떻게?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자면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의 결국이 있고 그리고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권, 그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영광과 권위는 이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주권자이시고 그분만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심판과 이 구원을 가능케 하며 필수적인 것으로 만들며 한 점의 방해나 또는 변경도 허락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믿고 고백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내용들이 갖는 영원성과 그 승리와 그 복된 운명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이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복된 구원과 운명과 승리와 영광을 확보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흔들리며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은혜와 구원과 사랑과 그 인도하심은 영원한 것임을 믿기에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과 그 복주심과 약속하심의 영원함과 운명을 확인하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가진 우리의 고백들의 귀한 것을 확인합니다. 이 확인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의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미혹하며 위협하며 우리를 속이는 간교한 세상의 모든 거짓된 것, 허황된 것, 그 모든 것에 우리 고개를 돌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시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그 형상대로 만드시고 사랑하사 이제까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말씀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진심을 바치는 참다운 신앙의 헌신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고 주 앞에 서는 복된 우리의 신앙에 승리가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